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중동의 요르단 정부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붙잡힌 공군 조종사와 테러범을 맞교환하기 위해 준비에 나섰습니다. 무함마드 알 모마니 요르단 정보 장관의 28일 국경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알 모나미 장관은 만일 ISIL에 억류돼 있는 조종사 마즈 알 카사스베 중위가 무사히 석방된다면 정부는 테러범 사지다 알 리샤위를 ISIL 측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르단에 수감돼 있는 여성 테러범 알 리샤위는 지난 2005년 수도 암만에 테러 공격을 가해 60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요르단 정보 장관은 그러나 ISIL이 인질로 잡고 있는 일본인 고도 겐지 씨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고토 씨의 어머니 이시도 준코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아들이 석방되도록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기존의 초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원회는 28일까지 이틀간 워싱턴에서 개최한 정례회의를 통해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곧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경제는 최근 중국의 저성장 기조나 일본 그리고 유럽의 침체 상황과는 확연히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 가운데 한 곳인 웨일스파고의 경제 전문가 마크 비트너 씨는 VOA에 세계가 여전히 경제 성장 방안을 찾고 있는데 비해 미국은 성장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노동시장은 지난해 거의 300만 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실업률은 5.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단체 하마스 사이의 28일 포격전이 계속돼 이스라엘 병사 2명과 유엔 평화유지군 1명이 숨졌습니다. 유엔은 이번 사태가 확전으로 치닫지 말아야 한다며 양측 모두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날 포격을 받아 사망한 유엔 평화유지군은 스페인 국적의 병사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레바논 남부 지역에 파견돼 임무를 수행하던 중 이스라엘의 포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헤즈볼라는 이날 이스라엘군 수송 차량을 공격했다며 이는 열흘 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헤즈볼라 요원 6명과 이란 군 장성이 사망한 데 따른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키스탄 군이 최근 북서부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 지역에 공습에 가해 76명의 무장 요원들을 사살했습니다. 파키스탄 군은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날 공습은 전날 북와지리스탄주 토착민 지구의 다타켈 지역 인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타격 목표가 된 곳은 6개 은거지와 탄약고 한 곳, 폭탄 차량 7대였다고 파키스탄 군 당국이 설명했습니다. 또 사살된 무장 요원들 가운데서는 해외에서 유입된 전사들도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파키스탄 군은 지난해 6월부터 무장 세력에 대한 강도 높은 소탕 작전으로 2천여 명의 무장 요원들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이 파키스탄 군도 200여 명이 전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터키 정부군은 28일 시리아 북부 도시 코바니로 돌아가려던 터키 내 쿠르드족의 이동을 차단했습니다. 코바니는 지난해부터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이 공격해와 쿠르드족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 코바니를 재탈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터키에 있던 쿠르드족이 대거 코바니로 건너가기 위해 국경으로 몰려들자 터키군이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를 제지하고 나선 겁니다. VOA 현지통신원은 터키 국경마을 수룩에서 이날 수백 명이 코바니로 건너가려 했지만 터키군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이를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구제사업기구 가사사무소의 로버트 터너 담당관은 지난해 10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54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됐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지원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담당관은 이는 매우 당혹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예산 지원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분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장량입니다. 2015년 1월 29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각 한반도 소식의 주요 내용입니다. 류규재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면 신년사에서 제시한 과업은 공연부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조건을 알리면 대화의장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올바른 태도가...
미한일 세 나라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은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마크 리포트 주한미국 대사는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공조에 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연방의회가 29일 북한인권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류길재 한국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조건 없이 조속히 대화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류 장관은 북한이 전제 조건을 달며 남북 당국 간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과업이 공영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8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서울에서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전제 조건을 달지 말고 남북대화에 조속히 응할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류 장관은 북한이 조건을 달며 대화의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북한 스스로 신년사를 통해 밝힌 각종 가업들도 공연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처럼 조건을 달며 대화의장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이제라도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서 통일로 가는 길에 함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한국 정부가 올해 업무 보고에서 밝힌 광복 70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는 남북 간 협의만 이루어지면 충분히 추진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의 의지와 북한의 화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종단 대륙 철도 연결 시범 사업의 경우 이미 2007년 5월달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열차 시범 운행을 실시한 바가 있어서 북한이 우리 제안을 수용하기만 하면 곧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민족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협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 장관은 북한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것은 통일 시대에 대한 절박함 때문이라며 북한이 당장 대화의장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회의적으로만 생각하면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간과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남북대화를 통해 5.24 제재 조치가 해제된다면 활발한 남북교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오던 북한이 대남 비난 공세를 재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한국의 정치사회 문제를 비난하는 글들로 오면 전체를 채웠습니다. 신문은 또 한국 보수 세력의 외세 의존 책동이 남북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을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를 공식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채 비난 공세를 펼치는 데 대해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면서 남북관계를 주도하기 위한 의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과 일본, 한국 세 나라는 6자회담을 재개하려면 북한이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선 북한이 진지한 자세로 비핵화 협상에 임해야 하고 그런 진지한 자세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본부장은 28일 일본 도쿄에서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그리고 일본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3자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은 세 나라의 공통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6자회담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방법에 대해서 미, 한, 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6일 서울에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비핵화 대화를 조기에 가동할 필요성에 대해 북한을 뺀 5자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대화 노력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소니 해킹 사건 이후 행정명령 발표 등 북한에 대한 압박 조치를 강화한 데 대해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닫았다는 관측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것과 핵 문제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것은 이른바 투트랙 전략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남북 대화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미한 합동군사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핵실험도 임시 중단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에 대해선 부적절한 발상이라며 거부 의사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미한 합동군사훈련은 연례적, 방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반면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이미 금지 행위로 규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은 지난 2008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수석대표 회의를 끝으로 지금까지 6년 이상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 일본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번번이 깬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선행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는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공조에 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대화의 속도나 범위에 대해 미국은 우려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는 27일 서울 미국 대사관저에서 열린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미한 두 나라의 대북정책 공조는 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남북 대화 재개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한 공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에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대화의 속도나 범위에 대해 미국은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최근 남북 대화 재개와 관련해 한국이나 박 대통령이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했는데 북한이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에서 미국의 정책 목표에 대해 리퍼트 대사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최우선 목표라며 이를 포함한 세 가지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비핵화에 이어 한반도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자유시장경제정부로 통일이 달성되는 것,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이뤄져 모든 한국인들이 그로부터 이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리퍼트 대사는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문제와 관련해 리퍼트 대사는 오바마 미국 행정부로서는 지난 6년간 진지한 협상에 관심이 있는 대화 상대자가 있으면 항상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쿠바와의 사례에서 보듯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진정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은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사드의 배치를 위한 공식 협상을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임박한 이슈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리퍼트 대사는 사드 자체만 놓고 말한다면 굉장히 좋은 미사일 방어체계라고 평가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이어 전후 70년에 관한 일본 정부의 담화에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의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았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미국이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계속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말하고 이 두 담화가 전후 70년을 맞는 일본 정부의 입장, 즉 아베 담화의 밑받침이 되는 중요한 담화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또 한중 관계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에 기울어져 있다는 우려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은 한국과 중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지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한국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느 한쪽이 더 많이 가져가면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을 순방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이 28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셔먼 차관은 29일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면담하고 양국의 한반도 정책과 동맹 현안, 동북아 역내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남북 대화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미한 두 나라의 북한 정책을 세부 조율하고 오랫동안 교착된 북한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셔먼 차관은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청와대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연방의회가 29일 북한인권청문회를 개최합니다. 탈북자와 북한인권 관련 단체 대표가 출석해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캐나다 하원 외교국제발전위원회 산하 국제인권소위원회가 오는 29일 북한인권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북한인권 상황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청문회에는 탈북자인 장진성 뉴포커스 대표와 캐나다의 대북단체인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이 출석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에서 작가로 활동하다 2004년 탈북한 장진성 대표는 2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와 해결 방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이 심각한 것은 이미 다 이런 알려진 상태고 그러면 해결 방법이 뭐냐? 북한 체제를 경험한 탈북자의 그 입장에서 북한 체제 속성 그리고 그에 대한 그 논리적 주장을 좀 이제부터 좀 전개 좀 할까 이렇게 왔죠.
한국에서 대북 인터넷 매체 뉴포커스를 설립해 운영하는 장 대표는 지난해 영문으로 쓴 수기 디어 리더 즉 친애하는 지도자에게를 발간한 이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지난해 10월 유력 일간신문인 내셔널 포스트가 장 대표의 저서를 전면 기사로 소개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은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뒤이어 열리는 이번 청문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캐나다 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이 회장은 밝혔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행동을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구체적인 행동을 뭐냐 할 적에 제가 생각한 데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일이라고 촉구하고 있거든요.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캐나다 법무장관을 지낸 자유당 소속의 어윈 커틀러 의원을 통해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며 최근 외무장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존 베어드 외무장관이 법 제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직접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정권의 압제에 대항하는 북한 주민들과 국제사회와 함께할 것이라고 표명함으로써 법 제정에 동의한다는 암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어 캐나다 의회 내에서 초당적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며 캐나다에서 북한인권의 날이 제정된 지 2주년이 되는 오는 9월 28일에 맞춰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회장은 의회 청문회 전날인 28일에는 연방의회에서 북한인권 포럼을 개최하고 오는 31일에는 토론토 한인교회에서 북한인권과 평화통일 포럼을 개최한다며 이런 행사 등을 통해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과 실효성을 강력히 주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21년 연속 전 세계에서 경제적 자유가 가장 없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시장 개방과 규제의 효율성, 정부 개입 분야에서 모두 빵점을 받았습니다. 김현진 기자입니다.
북한의 경제적 자유가 세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27일 발표한 201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00점 만점에 1.3점으로 전 세계 178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경제자유지수가 처음 발표된 1995년부터 21년 동안 줄곧 조사 대상국들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제자유지수는 법치주의와 규제의 효율성, 정부 개입, 시장 개방 등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10개 항목으로 나눠 개인과 기업의 경제 활동을 가로막는 정부 규제를 측정한 지수입니다. 조사 대상국들의 평균 점수는 60.4점으로 지난해보다 0.1점 올랐고 북한도 지난해 1점보다 0.3점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공동저자인 헤리티지 재단의 앤소니 김 연구원은 이 같은 변화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score change is almost statistically meaningless because it's less than a point to begin with. And that change is coming from the freedom from corruption.
북한에 어떠한 변화가 생겨 점수가 오른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총 10개 항목 가운데 기업 활동과 무역, 재정, 정부 지출, 통화, 투자, 금융, 노동 등 8개 항목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 재산권과 부패 방지 항목에서만 간신히 각각 5점과 8점을 받았습니다. 앤소니 김 연구원은 재산권과 부패 방지 항목에서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없다며 북한에서는 거의 모든 재산이 국가 소유며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one party system in North Korea, the Communist Party, or they hold everything. So that's basically very the lowest score.
앤소니 김 연구원은 북한이 자유시장 경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개방하지 않으면 경제자유지수에서 앞으로도 계속 최하위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해 조사에서 홍콩은 89.6점으로 21년 연속 경제자유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꼽혔고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호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와 같은 12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지난해 31위에서 두 단계 상승한 29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42개 나라 가운데서는 7위였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각각 139위와 148위로 하위권에 머물렀고 쿠바는 북한 다음으로 경제 자유가 없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25분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통일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북한 의료인 교육훈련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미화 약 8만 3천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독조의학협회는 지난 2001년부터 북한 의료인력을 독일로 초청해 선진 의료기술과 체계를 교육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보건의료복지의료재단을 통해 2007년부터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해 같은 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미화 5만 5천 달러를 지원했지만 2009년 이후 중단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광복 70주년인 올해를 통일준비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민생, 환경, 문화 등 남북 간 3대 통로 개설을 추진하면서 인도적 지원의 폭을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올해 대북 사업 예산으로 1,80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영양과 식수, 위생, 보건 사업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입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최근 공개한 2015 대북 지원 보고서에서 올해 대북 사업을 위해 1,8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의 2,000만 달러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유니세프는 올해 전체 대북 예산 가운데 영양 사업에 가장 많은 850만 달러를 투입해 임산부와 가임 여성, 수유모, 6개월에서 2살 미만 영유아 490만 명에게 미량 영양 보충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5살 미만 어린이 28%가 만성 영양 실조, 4%가 급성 영양 실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영양 지원 다음으로 많은 500만 달러를 식수와 위생 사업에 배정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학생 20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고 주민 200만여 명에게 위생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 사업에 350만 달러를 투입해 12개월 미만 영아 36만여 명과 임산부 36만 5천여 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12개월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43만여 명에게 1년에 2번 구충제를 나눠주고 6개월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60만여 명에게 비타민 A도 나눠줄 계획입니다. 유니세프는 북한 당국과 함께 1년에 2번 어린이 보건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100만 달러를 투입해 학교 시설을 보수하고 미취학 아동들에게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유니세프는 지난해 책정했던 2천만 달러 예산 가운데 지난 11월 중순 현재 31%인 630만 달러만이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9월까지 제대로 자금을 송급받지 못해 사업 이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설명입니다. 유니세프는 그러나 북한 4개도 29개 군에서 급성 영양실조 어린이 치료 활동을 벌여 중증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 1만 6천여 명을 치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했던 지원 대상의 70% 수준입니다. 또 예산 부족으로 목표 지원 대상의 45%인 26만 9천여 명의 임산부와 수유모만이 3개월치 분량의 복합 미량 영양소를 지원받았고 목표의 30%인 영유아 15만 6천여 명이 복합 미량 영양 가루를 지원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어린이와 여성의 예방접종률을 98% 이상으로 유지했고 5월과 11월에 두 차례 어린이 보건의 날 행사를 열어 어린이 160만여 명에게 비타민 A와 구충제를 나눠줬다고 밝혔습니다. 식수위생 분야에서도 강원도와 평안북도, 함경남도 지역에 중력을 이용한 수도시설 7개를 설치해 주민 25만여 명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교육 지원 분야에 대한 예산은 없었지만 일반 예산으로 10개 학교 시설 보수 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4월과 8월에 각각 개최하려던 국제 태권도 행사 두 건을 에볼라 바이러스 차단을 이유로 전격 취소했습니다. 올 하반기까지도 외국인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건지 북한 당국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북한이 에볼라 방역을 이유로 봄뿐 아니라 늦여름으로 잡힌 국제 행사까지 취소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 태권도 연맹 ITF의 김승환 사무총장은 27일 VOA에 4월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태권도 창설 60주년 기념식과 8월 24일로 잡힌 제19차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가 모두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시행해온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당초 방침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태권도 창설 60주년 기념식은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 등 다른 개최지를 물색 중이며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 역시 불가리아의 플로브디브시로 변경됐습니다. 앞서 불가리아는 지난 2013년 제18차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한 바 있어 이례적으로 2회 연속 대회를 치르게 됐습니다. 북한 조선태권도위원회 김경호 위원장은 지난 23일 ITF 장웅 총재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전 세계로 확산 중인 에볼라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로 두 행사를 주최하지 못하게 돼 유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총재도 26일 태권도 창설 60주년 기념식 수상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행사 취소 소식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ITF 규약에 따라 23일 집행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25일 투표를 거쳐 제19차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를 불가리아의 플로브디브시에서 열기로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당초 4월과 8월 두 행사를 잇따라 개최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4월 행사 때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평양에서 대규모 기념행사를 진행한 뒤 비무장지대를 거쳐 한국으로 입국해 제주도까지 내려가는 남북한 종단 퍼포먼스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이 행사를 기획해온 미국 태권도 타임스 잡지의 정우진 대표는 이번 취소 소식에 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태권도를 매개로 남북한을 연결하고 싶어서 이번 행사를 상당히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갑작스레 취소 통보를 받아서 저뿐 아니라 많은 태권도인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북한이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언제 해제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말 미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에 1월 중 국경을 다시 개방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가 올해 초 이를 철회하면서 올해 4월 12일 열리는 평양 마라톤 대회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참가가 허용될 것이라고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월 이후에 열리는 대규모 국제 태권도 행사들까지 줄줄이 취소해 일반 외국인 관광 일정의 향방 역시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27일 현재 북한 전문 여행사들에게 아직 평양 마라톤 대회의 취소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예, 북한은 최근 정치 사상 강화와 인민 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체제 단속과 민심 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외부 정보에 따른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우려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경제 개선 조치가 따르지 않는 한 이런 선전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북한 관영 언론들은 요즘 거의 날마다 정치 사상과 인민대중 제일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에 사회주의 정치 사상 강국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자, 당 사업 존반을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일관시켜 나가자.
관영 매체들은 특히 사상 진지가 무너지면 사회주의의 모든 전선이 무너지게 된다며 김정은 유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사상 강조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사상 사업을 강조한 이후 부쩍 잦아졌습니다.
올해 우리는 사회주의 정치사상 강국의 불패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당의 위력한 무기인 사상을 틀어주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우리 혁명의 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져 나가야 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사상사업과 인민제일주의를 강조하는 배경엔 나라 안팎의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통화대학교의 강동환 교수는 27일 VOA에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와 같이 이제 북한 주민들의 외교 정보 상황들을 모를 때는 북한이 그냥 일방적인 어떤 통제라든지 뭐 위로부터 단속을 하면 됐지만 이제 그 정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조선은 이제 못 산다. 그다음에 우리 사회주의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북한 주민들이 그게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당국으로서는 계속해서 어떤 사상적인 그 부분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유류차단 체계라든지 또 김일성 김정일 주의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제 이르게 됐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기조로 3대 세습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이 사상이 곧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는 인민대중지일주의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박사 1호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의 안찬일 소장은 이런 선전은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빨간불을 아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점점 장마당 중심으로 옮겨가는 인민을 당과 정부의 두리에 묶어놔야 되는데 그걸 뭐 묶어놓을 만한 지금 어떤 경제적 뭐 인센티브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당분간 그 이데올로기로서 어떤 일체감을 자꾸 강조하는 가운데 집권과 시장 사회주의를 결합시키려는 이런 방법론들을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그 과도기로서 아마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자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은 장마당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게 급해 정부의 정책과 선전에 별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 청년 강모 씨입니다.
돈이 당연하죠. 뭐 나라 정치고 뭐고 그런 것보다도 돈이 기본이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3국에 거주하는 한 북한 소식통은 최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리들조차 당국의 방침에 부정적 견해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심 사상인 혁명적 세계관을 언급하며 수령의 잘못은 신하의 잘못으로 여론화하고 수령의 생각을 맞추면 완전 충신이 되는 혁명적 세계관이 개인의 의사를 너무 침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중간급 간부들에게도 확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VOA에 이런 관리들의 충성심 약화 우려와 장성택 처형 후 숙청의 여파 때문에 북한 정부가 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쪽 공포 정치 아닙니까? 한 번 그 숙청이 시작되면 그것이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구나 장성택이는 과거 40여 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까지 선을 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숙청했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 기간 그 후유증이, 다시 계속적인 숙청이 진행될 것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 문제는 계속해 논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그건 유일 지도 체제로 강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상 교육이지요.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크게 부각된 인권 문제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외부 정보 유입 활동도 북한 정부가 사상 무장을 부쩍 강조하는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외부 정보가 북한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nformation ends up seeping in over time and bringing about change, and that's something that we are constantly looking for ways to accelerate.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군사적 조치는 해법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변화를 위해 정보를 촉진하는 방안들을 꾸준히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공격 위협을 빌미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북한 정권의 전통적인 정권 유지법의 쐐기를 받고 미국의 입장 등 정확한 정보를 통해 북한 내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톰 말리노스키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최근 이 문제에 관한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We need to try to empower the North Korean people to make their own choices.
김정은 정권의 강요가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도록 정보 유입을 통해 주민들을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 정부 역시 이를 우려한 듯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하며 체제 결속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주민들에게 경제적 보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사상사업과 인민제일주의 선전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찬일 소장은 최근 6.28 조치에 따른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며 경제적 보장이 없는 정책은 북한의 민심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체제가 이제 변화하면서 분명히 인센티브를 주고 또 동기를 주고 인민들에게 이러면서 이제 선동을 하면 그게 먹히겠지만 그냥 이미 시선을 돌려버리고 등 돌려버린 인민들에게 경제적인 어떤 대가를 자꾸 착취를 하면서 뭐 거기에 무슨 충성과 이런 거 강요할 경우에는 이게 자칫 그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강동환 교수는 근본적인 경제와 정치 개혁 없이 체육과 문화, 보여주기식 행정을 강조하는 기존의 정책으로는 인민 대중 제일주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얀 연합군사 훈련 중단과 대북 전단 중단 등 기존의 행태를 반복하는 것을 볼 때 올해도 북한의 변화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부적인 어떤 그 체제 결속을 단속해야 된다 또는 결속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뭐 한 1, 2년 정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있습니까?
중동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일본인 인질 살해 협박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요르단 정부는 이라크 테러범을 석방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ISIL 대원들이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호텔을 공격해 미국인 등 10명이 사망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민 개혁 조치가 직권 남용이라며 미 하원 의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서양 연안에서 석유 시추를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중동의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억류된 일본인 인질 관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ISIL이 일본인 인질과의 맞교환을 요구한 이라크인 여성 테러범을 석방할 준비가 됐다고 요르반 정부가 밝히면서 과연 인질이 극적으로 풀려날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 ISIL이 일본인 억류 사실을 공개한 게 지난주였죠?
네, 그동안 경과를 좀 알아야 할 텐데요. 네. 이 ISIL은 고토 켄지 씨와 유카와 하루나 씨 등 일본인 인질 두 명의 동영상을 공개하고 이 사흘 안에 일본 정부가 2억 달러를 지불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어서 시한이 지나자 ISIL은 먼저 유카와 씨를 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남은 인질 고토 씨에 대해서 새로운 조건을 달았는데요. 이 요르단 교도소에 있는 이라크인 여성 테러분자 사지다 알 리샤위와 맞교환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7일에 다시 24시간 안에 이 테러범을 풀어주지 않으면 일본인 인질과 역시 역류돼 있는 이 요르단 공군 조종사까지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는데요. 얼마 최근에 조금 전에 요르단 정부 당국자가 이 여성 테러분자를 석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ISIL도 인질 석방에 합의를 한 건가요?
그 점이 아직 확실하지가 않은데요. 이 ISIL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 테러범을 석방하면 일본인 인질을 풀어주겠다고 밝혔는데
네.
하지만 이런 협상, 이런 내용으로 협상이 최종 타결됐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네.
또 요르단 정부가 28일 성명을 내고 이 ISIL에 잡혀있는 이 자국조종사 마즈 카사스 베중이를 풀어주면 이 테러범 알리샤위를 석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요르단 정부는 이 일본인 인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인질 맞교환이 성사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ISIL이 이라크 테러범이 석방되면 일본인하고 요르단 조종사를 다 풀어준다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동안 이 ISIL 측이 공개한 영상 메시지는 이 요르단 조종사를 풀어줄지 말지 여부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인 인질과의 맞교환만을 요구했는데요.
네.
다만 요르단 정부가 이라크 테러범을 석방하지 않으면 두 사람, 그러니까 일본인 인질 그리고 요르단 조종사를 모두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바 있었습니다.
네, 요르단 조종사는 언제 잡혔습니까?
네, 이 조종사가 미군이 주도하는 ISIL 공습작전에 참여를 했는데 지난해 12월에 전투기가 이 떨어지면서 붙잡혔습니다. 요르단 정부가 이라크 종교 지도자와 부족 지도자들을 통해서 석방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요르단 안에서는 당연히 일본인 인질보다는 조종사 석방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일본 정부 발표 없었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자국 인질 고토 켄지 씨 석방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요르단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아주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앞서서 이 협상이 타결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한편 ISIL의 일본 인질 사례 협박 시한이 다가오면서 일본 도쿄에서는 고토시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요.
네.
이 고토의 어머니 이시도 중코 씨는 제발 아들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이 아베 총리에게 보내는 편지를 눈물로 읽기도 했습니다.
네, 참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또 시한이 있기 때문인데 ISIL의 일본인 인질 관련해서는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중동의 순위파 무장단체 ISI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있는데요. 27일인데요.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의 최고급 호텔에서 테러 공격이 났습니다. ISIL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고요.
그렇습니다. ISIL 리비아 지부가 이번 공격이 자신들 짓이라고 발표했고요.
네.
이 테러 현장에서 자폭한 뒤 사망한 무장대원 2명의 사진도 이들이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또 이들은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고위 지도자인 아부 아나스 알리비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다가 이달 초에 사망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번 테러 공격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네, 이 지중해 연안에 세워진 5성급 호텔입니다. 이 코린시아 호텔이 공격받았는데요.
네.
이곳이 최고급 호텔로 외국인들이 많이 묵는 곳이라고 합니다. 테러범들이 이 점을 노리고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당시에 무장계한 두 명이 폭탄을 실은 차로 호텔 문을 폭파시킨 뒤 안으로 들어갔고요. 이 호텔 직원과 투숙객들을 겨냥해 무차별로 총을 쏜 다음에 자폭했습니다.
네.
이 공격으로 미국인 한 명을 포함해서 외국인 5명 등 모두 10명이 숨졌다고 하는데요. 이 당초에는 한국인도 이 사망자의 명단에 들어갔다는 현지 보도가 있었는데 한국 외교부는 한국인 사상자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그럼 그 숨진 미국인은 누군가요?
네, 미국 국무부는 미국 시민 한 명이 사망한 사실은 확인이 됐는데 신원 등 구체적인 정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공무원은 아니고 현지에서 미국 정부 업무를 지원하는 이 계약직 근무자라고 보도했는데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ISIL이 이번 보복 공격의 이유로 지목한 이 알리비 누군가요?
이 알카에다의 고위 지도자로 알려졌는데요.
네.
지난 1998년 이 케냐와 탄자니아의 이 미국 대사관에 대한 폭탄 테러를 주도한 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당시 테러로 모두 244명이 숨졌는데요. 미국이 2001년 이후에 이 알라비를 지명 수배했고요. 그런데 12년 만인 지난 2013년 이 리비아 트리폴리에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알리비를 생포했습니다. 이 알리비가 이후 미국으로 이송돼서 뉴욕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네.
지난해 12월에 간암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이달 초에 숨졌다고 하는군요.
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미국 소식인데요. 이 존 베이너 미국 하원 의장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 조치에 대한 행정 소송을 계획 중이라고요.
네, 베이너 의장이 27일 공화당 비공개 회의에서 그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
참석자들 말을 들어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 관련 행정명령이 행정권을 남용한 것이라면서 이에 대응한 소송을 승인하는 계획이 마무리 단계라는 겁니다.
네.
베이너 의장은 또 승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때부터 이민 개혁을 주요 의제로 추진해 왔었죠.
네.
이 미국 이민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죄 같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추방하는 걸 유예하고 미국에서 일하고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회 내 공화당 반대로 번번이 이 개혁안이 처리가 되지 않자 지난해 11월에 이 대통령 직권인 행정명령으로 이민 개혁 조처를 시행했습니다.
네.
이 조치로 미국 안에 있는 불법 체류자 1,100만 명 가운데 최대 500만 명이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화당이 반대하는 이유도 짚어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는 미국의 이민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미국에 온 사람을 구제하는 건 그동안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미국 이민을 추진해온 많은 사람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네.
또 이 불법 이민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그런 이유도 있는데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에서는 이 행정명령 조치 자체가 대통령의 직권 남용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행정소송하고는 또 별도로요. 의회 공화당에서 이민개혁 행정명령 관련 예산을 승인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하원에서 이 이민 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국토안보부 예산을 승인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했는데요.
네.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다시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담을 느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결국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네.
그러자 공화당 내 보수층에서는 이 공화당이 연방위의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도 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추진을 막을 수 없느냐는 그런 볼멘 소리도 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소송 계획을 밝힌 겁니다.
네.
베이너 의장은 의회 차원에서 단독으로 소송을 내거나 아니면 오바마 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다른 주정부와 연계해서 이 소송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다면은요, 하원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첫 사례가 되는 건가요?
첫 사례는 아니고요.
네.
지난해에도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해서 소송을 낸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 건강보험 개혁 행정명령 조치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 사안이 아직도 법원에 계류 중인데요. 가까운 시일 안에 판결이 나올 조짐은 없습니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요, 대서양 연안 등에서의 대륙봉 석유 시추를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네요.
네, 미국 내무부는 28일 이곳 워싱턴 DC에서 가까운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조지아 등 대서양 연안의 대륙봉에서 석유와 가스 시추를 추가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에너지 개발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미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네, 이 환경 문제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있었던 사안인데요. 결국 개발을 일부 허용하기로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이 지난 2010년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이 원유 누출 사고 같은 대형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네.
또 어제 민주당 소속 위원들도 대서양에서 추가 석유 시추가 불필요하다면서 이는 연안 공동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석유 시추가 허용된 주에 있는 의원들은 일제히 이번 결정을 환영했는데요. 일자리가 수천 개가 생기고 이 주정부 세금 수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겼습니다.
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0년에도 비슷한 계획을 발표를 했다가 멕시코만에서 원유 누출 사고가 터지면서 이를 철회한 바 있었습니다.
네.
동아당은 반면에 석유 시추 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시추는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네, 2017년부터 이 시추권을 팔아서 개발을 시작한다는 계획인데요. 셀리 주얼 미 내무부 장관은 실제 민간 회사에 대한 시추권 임대는 2021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끝으로 흥미로운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순위가 밝혀졌네요.
네, 미국 CNN 방송이 28일 전한 내용인데요.
네.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정형외과 의사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형외과라 그러면 이 뼈나 근육의 이상 등을 수술 등을 통해서 교정해주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 정형외과 의사는 한 해에 41만 달러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실력이 좋은 정형외과 의사는 최고 63만 8천 달러나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연봉이 41만 달러면 상당히 많이 버는 편인데 오바마 대통령하고 좀 비슷하죠. 자, 그다음으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뭔가요?
마취과 의사인데요. 평균 34만 달러를 받았고요. 네. 응급의학과 의사가 27만 달러, 그리고 역시 치과 의사 15만 달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역시 의사들 돈이 많이 버네요. 네. 자, 의사가 아닌 직종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고위급 상담 컨설턴트가 연봉 19만 6천 달러를 받았는데요. 네. 상담 컨설턴트라고 하면 이 기업 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을 말합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생산관리와 전략기획, 사업개발 책임자도 평균 연봉이 13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네. 그런데 직업을 선택할 때는요, 봉급도 중요하지만 성장성 또 만족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업 성장률과 만족도 그리고 봉급을 모두 고려한 최고의 직업도 선정됐는데
네.
소프트웨어 설계사가 차지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설계사라면 컴퓨터와 인터넷에 들어가는 각종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연봉이 보통 12만 달러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자, 그 밖에 어떤 직종이 유명한 것으로 조사됐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컴퓨터나 비디오 게임 디자이너, 그리고 토지 관리사, 그리고 특허를 담당하는 특허 관리인 등도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직종으로 꼽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구름 많겠고요. 북부 산간에서는 밤에 흐려져서 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27도에서 영하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 영하 14도에서 영상 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뜨는 시각 7시 47분 되겠고 해지는 시각 저녁 5시 54분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하루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1도입니다. 남포 역시 구름 많이 끼는 가운데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3도입니다. 신의주 오전에 흐리다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영하 4도입니다. 개성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1도입니다. 함흥 지역 하루 종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0도입니다. 원산 지역 역시 구름 많이 끼는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영하 5도, 낮 최고 0도입니다. 청진 지역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에 구름의 양 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2도입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구름 많겠고 흐리고 오후에 먼바다에서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 0.5에서 2.5m를 이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구름 많겠고요. 먼바다 오후에 역시 눈 내리겠습니다. 물결 0.5m를 이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5년 1월 29일 워싱턴 뉴스 광장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곧 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와 라디오로 여는 세상 방송해드립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틴틴클럽 ABC 민주주의 들으실 텐데요. 오늘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항상 그런데 권력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는지, 권력자들이 나라의 법과 제도를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지 항상 깨어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필요하다면
네,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 청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아침 방송 일상의 대화에서 자주 쓰이는 영어를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역사 속 오늘,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이어들으시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세계 뉴스 뒤에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중동의 요르단 정부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붙잡힌 공군 조종사와 테러범을 맞교환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무함마드 알 모마니 요르단 정보 장관의 28일 국영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알모나미 장관은 만일 ISIL에 억류돼 있는 조종사 마즈알 카사스베 중위가 무사히 석방된다면 정부는 테러범 사지다 알 리샤위를 ISIL 측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르단에 수감돼 있는 여성 테러범 알 리샤위는 지난 2005년 수도 암만에 테러 공격을 가해 60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요르단 정보 장관은 그러나 ISIL이 인질로 잡고 있는 일본인 고토 켄지 씨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고토 씨의 어머니 이시도 준코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아들이 석방되도록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기존의 초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원회는 28일까지 이틀간 워싱턴에서 개최한 정례 회의를 통해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곧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경제는 최근 중국의 저성장 기조나 일본 그리고 유럽의 침체 상황과는 확연히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 가운데 한 곳인 웰스파고의 경제 전문가 마크 빛너 씨는 VOA에 세계가 여전히 경제 성장 방안을 찾고 있는 데 비해 미국은 성장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노동시장은 지난해 거의 300만 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실업률은 5.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단체 하마스 사이의 28일 포격전이 계속돼 이스라엘 병사 2명과 유엔 평화유지군 1명이 사망했습니다. 유엔은 이번 사태가 확전으로 치닫지 말아야 한다며 양측 모두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날 폭격을 받아 사망한 유엔 평화유지군은 스페인 국적의 병사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레바논 남부 지역에 파견돼 임무를 수행하던 중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키스탄군이 최근 북서부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 지역에 공습을 가해 76명의 무장 요원들을 사살했습니다. 파키스탄군은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공습은 전날 북와지리스탄주 토착민 지구의 다타킬 지역 인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타격 목표가 된 곳은 6개 은거지와 타약고 한 곳, 폭탄 차량 7대였다고 파키스탄 군당국이 설명했습니다. 또 사살된 무장요원 가운데는 해외에서 유입된 전사들도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파키스탄군은 지난해 6월부터 무장 세력에 대한 강도 높은 소탕 작전으로 2천여 명의 무장 요원들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하원의 28일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19명 가운데 10명을 거부했습니다. 하원이 거부한 인사 가운데는 쉐르 무함마드 카리미 육군 참모총장도 포함돼 있고 가니 대통령은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반면 내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던 누르 알하크 울로미와 외무장관으로 지명됐던 살라후딘 라바니 전 고위평화위원장 위원장 그리고 재무장관으로 지명됐던 에클릴 하키미는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또 국가정보국 책임자로 지명된 라흐마툴라 나빌도 승인됐습니다. 앞서 가니 대통령은 12일 여성 3명을 포함한 장관 지명자 25명의 명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터키 정부군은 28일 시리아 북부도시 코바니로 돌아가려는 터키 내 쿠르드족의 이동을 차단했습니다. 코바니는 지난해부터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이 공격해와 쿠르드족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 코바니를 탈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지원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라디오로 여는 세상 문 활짝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의 장량입니다. 한 군인이 전쟁터에서 겪는 공포를 실감나게 그린 미국 만화 영화가 최근 온라인에 배포돼서 화제에 올랐습니다. 이 영화는 세계 각종 영화에서 호평을 받았고요. 미국 공영방송의 전파도 탔습니다. 10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전쟁 만화 영화의 제목은 Confusion Through Sand. Confusion은 혼란이란 말이고요. Sand는 모래입니다. 모래바람이 부는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치렀던 미군의 정신적인 혼란을 그리고 있는데요. 영화를 보면 순찰 경계 근무 중인 한 군인이 미로와 같은 지역을 돌면서 보이지 않는 적군과 싸우는 긴장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인 영화 감독은 베트남전 참전용사인 이웃의 얘기를 듣고 영화를 기획했고요. 그 이웃은 베트남전 당시 극도의 공포와 긴장감 때문에 순찰 중이던 소대원들이 벌떼 공격을 마치 적군의 매복 공격으로 오인해서 혼비백산한 사례를 감독에게 들려줬다고 합니다. 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의 증언도 토대로 했습니다. 영화 감독은 중동에 파견된 미군들이 현지에서 언어와 문화 차이뿐 아니라 전쟁터라는 낯선 환경에서 겪는 혼란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영화를 본 참전 용사들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디오로 하는 세상 첫 번째 소식으로는 한국의 이모점으로 소개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순서입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각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의 안전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죠. 그런데 서울시가 수학여행 인솔 교사들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시 소방학교 구조구급 교육센터. 평소처럼 기초 소방안전 교육과 화재 진압 교육이 한창인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교육생들이 모였습니다.
서울 압구정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학선이라고 합니다.
네, 성남고등학교 교사 이재모라고 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학생들과 수학여행을 갈 때면 늘 안전이 걱정이었는데요. 이곳에서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 진압, 완강기 등 피난시설을 이용한 탈출법, 심폐소생술 등 체험형 교육을 받으면서 더욱더 책임의식이 생겼습니다.
오늘 내일 해서 총 12시간 안전 교육과 관련된 수업을 듣게 되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은 뭐 막연하게 뭐 서류상에서 안전교육 매뉴얼도 있고 이렇게 이런 상황일 때 이런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서류상으로 봤지만 실제로 체험해 보진 않아서 약간 떨립니다.
지금 처음 이제 그 체험을 하는 거고요. 이거 다음에 이제 완강기도 탄다고 그러고 지금은 농연 이제 체험하고요. 이제 그다음에 그 소화기를 직접 작동하고 하는 거 이제 배우고 내일은 이제 심폐소생 같은 것도 이제 배운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대로 아주 익숙해질 때까지 가르쳐 준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기대하고 왔습니다. 저 아직은 좀 어설프니까.
아니,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완강기가 있는 거는 건물마다 보고 다니는데 저걸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 전혀 몰랐었는데 오늘 이거 하면서 아, 저렇게 사용하면 되겠구나. 정말 실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실제 우리 생활에서요 꼭 필요한 이 훈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좋은 체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현장에서도 이런 교육이 절실함을 더욱더 느끼게 됐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인솔교사 241명이 이곳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소방학교 구조교수 김근백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작년에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현장에 학생들을 데리고 수학여행을 가신다든지 현장학습 교육을 가셨을 때 안전에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받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오시게 됐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 수업이 있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 여름방학 때 4개 기수 60명씩 해서 약 240명 정도 교육을 하셨고 올해 겨울방학 때 또 약 240명 물론 여름 방학에도 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틀 동안을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물론 안전에 필요한 이론 교육도 조금 하고 그다음에 실습을 위주로 해서 주로 소화기, 소화전, 뭐 완강기, 그다음에 위험지역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이런 훈련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안전교육이 시행됐는데요. 지난해 참여한 교원들은 일부 교원이 아닌 전 교직원 대상으로 반복 운영됐으면 좋겠다. 수상 산악 안전에 대한 체험식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교원 의무 이수 교육으로 제도화했으면 좋겠다 등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4월에 수학여행을 갔던 학생들이 대거 희생된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 안전에 대한 교사들의 책임의식이 부쩍 강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교사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신중하게 아이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세월호 사건이 정말 안타까웠는데 이런 피해를 보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은 사고의 규모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사고가 나면은 대처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세월호 같은 불상사가 진짜 절대 일어나면 안 되죠. 안전교육이 더욱 좀 강화시켜줬으면 싶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을 좀 한 번 더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학여행뿐이 아니고 그 아이들은 좀 이렇게 예상치 않은 그 위험이 가끔 있고 이상하게 하여튼 좀 예상치 못한 예상치 못하게 다치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대처를 못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좀 그 상황에 맞게 대처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론만이 아니라 그래서 배워놓는 게 여러모로 어쨌든 좋은 것 같습니다.
4월 16일 날 일어났던 상당히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그것이 결국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상하지 못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안전교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학여행 119 대원 동행, 수학여행 인솔교사 교원 연수 프로그램 등이 교사, 학생, 학부모들에게 호응이 좋은 것은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방증이라며 시민이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박은정입니다.
세상을 향한 무한 궁금증. 67억 지구촌의 다양한 모습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계속해서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틴틴클럽 들으실 텐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에는 학교마다 미식 축구팀이 거의 다 있죠. 이 미식 축구팀이 있는 곳에는 또 마칭밴드도 있습니다. 이 축구 경기 휴식 시간에 멋진 볼거리를 제공하는 마칭밴드, 미국의 오랜 전통이자 문화인데요. 고등학생들의 마칭밴드가 갈수록 더 화려한 실력을 뽐내고 있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마칭밴드 찾아가 보고요. 이어서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는 ABC 민주주의. 오늘은 K로 시작하는 단어 클랩토크라시 알아봅니다. 틴틴 클럽. 안녕하세요. 젊은 여러분을 위한 시간 틴틴 클럽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바깥 세상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문화를 즐기고 어떤 꿈을 향해 달려가는지 궁금하셨죠? 틴틴클럽에서 소개해드립니다. 틴틴클럽은 매주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는데요. 매달 넷째 주는 세계의 젊은이들이 즐기는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를 만나다와 함께합니다. 자, 미국 고등학교에 가면 마칭밴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이칭 밴드는 미식 축구 경기 휴식 시간에 나와서 악기를 연주하며 행진하고 춤도 추는 악단으로 한국의 고적대 그리고 북한의 취주 악단과 비슷하지요. 자, 그런데 미국 고등학교의 마칭 밴드는 미국의 오랜 전통이자 문화일 뿐 아니라 갈수록 화려한 실력을 뽐내고 있다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한 주 일어난 화제 뉴스부터 알아보고 가지요.
틴틴 뉴스.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아이, 몇 살부터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자, 미국에서는 4살짜리 여자아이가 침착하게 응급전화로 도움을 요청해 만삭 엄마와 동생을 구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칼리스 매닝이라는 이름의 이 어린이는 최근 미국의 응급전화인 911에 전화를 걸어서 엄마가 몸을 떨고 있어요. 아기를 낳으려고 해요. 엄마가 임신 중이고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며 거듭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임신 9개월째로 평소 간지를 앓던 매닝의 엄마는 당시 발작을 일으켜서 바닥에 쓰러졌는데 이들 모녀는 평소에 이런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함께 연습을 했었다고 하네요. 딸의 도움으로 엄마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지난 23일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마트폰, 즉 똑똑한 소음전화기는 미국 기업인 애플사가 만든 아이폰인데요. 이 아이폰이 지난해 처음으로 미국보다 중국에서 더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지난해 중국 이동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과 계약한 데 이어서 10월엔 최신 아이폰 6를 배포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전환점을 맞았다고 분석했는데요.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지난 2013년 애플의 단일 최대 시장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견했었다고 합니다. 자,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보다 중국에서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는 애플이 성장하려면 중국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는데요. 자, 아이폰이 중국 젊은이들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틴틴 뉴스였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즐기는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를 만나다 시간입니다. 자,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뭘까요? 바로 아메리칸 풋볼, 즉 미식 축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는 2월 1일엔 프로 미식 축구의 최강자를 꼽는 제49회 슈퍼볼 경기가 열립니다. The NFC Champion, Seattle Seahawks. 슈퍼볼은 미국인들이 그야말로 열광하는 스포츠 행사로 지난해 경우 TV 생중계로 지켜본 미국 시청자가 1억 1,150만 명으로 집계됐고 또 입장권은 평균 $4,000에 이르지만 없어서 못 살 정도죠. 자, 그런데 미국인들의 이런 미식 축구 사랑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고등학교와 대학교에는 학교 미식 축구팀이 있고 거기다 이 미식 축구팀을 응원하는 마칭 밴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마칭 밴드는 한국에서는 고적대라고 하고 북한으로 치면 취주 악단이라고 할 수 있죠. 고등학교나 대학교 미식 축구 경기에서 중간 휴식 시간에 나와 멋진 연주 실력을 뽐내는 마칭 밴드. 갈수록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고등학생들의 미식 축구 경기장을 찾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워싱턴에서 벌어진 벨 고등학교와 맥킨리 과학고등학교의 미식 축구 경기. 중간 휴식 시간에 벨 고등학교 마칭밴드가 멋진 연주를 선보입니다. 관악기와 북소리에 선수들도 힘을 얻지만 관중들에게도 멋진 볼거리를 제공하는데요. 벨 고등학교의 마칭밴드 감독인 저스틴 제이콥스 씨는 미식 축구가 있는 곳엔 마칭밴드도 꼭 있다고 했습니다.
미식 축구팀이 있다면 반드시 마칭밴드도 있기 마련인데요. 가끔 미식축구팀이 정말 못해도
마칭 밴드를 보기 위해서 경기장을 오는 관중들도 있습니다.
마칭 밴드는 관악, 목관악기와 북을 연주하면서 행진하고 또 춤도 추는 악단인데요.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마칭 밴드가 정규 수업에 포함됐기도 하지요. 버지니아주의 웨스트필드 고등학교도 마칭 밴드가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다는데요. 마칭 밴드에서 활동하는 학생의 수가 무려 250명으로 학교 전체 학생 수의 약 4분의 1에 이른다고 합니다. 웨스트필드 고등학교의 마칭 밴드 감독인 스티븐 펜호프 씨의 말을 들어보지요.
We offer band in the school day in elementary school through middle school and then on into high school. So
미국에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악단이 다 있습니다. 악기 기초를 배워서 어느 정도 다룰 줄 아는 학생들은 다 받아주는데요. 우린 이 학생들을 때로는 강하게 압박하면서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자, 그럼 학생들이 진짜 성취감을 얻고 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웨스트필드 고등학교 마칭밴드에서 피콜로라는 작은 목관악기를 맡고 있는 해나 성 양은 최근에 마칭밴드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It was really intriguing because like my older friends told me that it was really fun.
악단에서 꼭 한번 활동해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마칭밴드를 하는 친구들이 정말 재밌다고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마칭밴드에서는 악기도 불지만 또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점도 좋아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정말 최고입니다.
이 마칭밴드의 신입대원 해나 양과는 달리 수년 동안 마칭밴드에서 활동한 친구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반인 프랜시스 헤이더 군 역시 피콜로 연주를 맡고 있었는데요.
Every year we get new people, so then it makes it hard for everyone to.
매년 새로운 단원들이 들어오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마칭 밴드에서 악기를 어떻게 연주하는지 또 어떻게 행진하는지 전혀 모르는 친구들과 다시 하나하나 맞춰가야 하니까요. 연습하다 보면 짜증이 나서 서로에게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또 일부러 안 가르쳐주려고 할 때도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연습하다 보면 힘들 때도 많다는데요. 북을 연주하는 켄 잭슨 군은 가장 힘들었을 때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요? 여름에 열리는 악단 캠프가 아닐까 싶어요. 기온이 30도가 넘는 야외에서 연습하는데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제 몸도 악기도 다 축축하게 젖을 정도죠.
네, 몸고생,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 친구들은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서 마칭밴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멋진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 연습을 쉬지 않죠. 과연 무엇이 이 친구들에게 힘을 주는 걸까요?
This band is like really like a big part of my life now. Like I spend a lot of time.
마칭 밴드는 이제 제 삶의 일부나 다름없어요. 악단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법도 배우고 또 성격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마칭 밴드 활동으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Learn would be is probably to not give up because
마칭 밴드를 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멋진 공연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학교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거든요. 물론 싸우고 티격태격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다 보면 결국 멋진 공연을 완성하죠.
웨스트필드 고등학교의 마칭밴드는 책과 영화로 유명한 오즈의 마법사를 주제로 새 공연을 짜고 있습니다. 악기를 불면서 무려 78번의 대형의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웨스트필드 고등학교의 마칭밴드 감독인 스티븐 펜호프 씨는 열심히 연습한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My vision is that if you want to play in band, Come on, I'll take you and I'll work with you.
제가 추구하는 건 이겁니다. 만약 마칭 밴드에서 연주하고 싶으면 누구나 와라. 내가 너희를 지도해 주마. 함께 연주해 보자. 대신 너희에게 필요한 건 흥미와 열정이란다. 이것만 있다면 우린 그 누구도 밴드에서 쫓아내지 않을 거야.
각각 다른 악기를 연주하듯 다른 외모와 성격을 가진 고등학생들. 하지만 마칭밴드 안에서 어느덧 하나가 되어 더 큰 열정과 꿈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자, 문화를 만나다 오늘은 미국 고등학생들의 멋진 전통이자 문화인 마칭밴드를 만나봤습니다. Do you ever feel like a plastic bag? 네, 문화를 만나다는 오늘의 틴틴송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는데요. 자, 오늘 2월 1일에 있을 슈퍼볼 경기에서 중간 휴식시간 공연을 맡은 여가수 케이티 페리의 노래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있으면 밤하늘의 불꽃놀이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노래하는 Fireworks, 불꽃놀이 함께 하시지요. 네, 틴틴클럽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틴틴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기대해 주세요. 저는 김현숙이었습니다. 틴틴클럽.
Radio와 세상이 만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는 라디오로 여는 세상.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유머로 알아보는 민주주의, ABC 민주주의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A부터 Z까지 각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J로 시작하는 용어, 재스민 혁명 알아봤었죠?
네, 재스민 혁명은 2010년 말에 튀니지 독재 정권에 맞서 일어난 민주혁명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네. 튀니지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와 리비아, 예멘에서 정권 교체를 가져오는 등 이른바 아랍의 봄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K로 시작하는 용어 알아볼 차례죠?
네. 오늘 다룰 용어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K is for kleptocracy.
네. Kleptocracy. Kleptocracy입니다.
아, Kleptocracy.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데 무슨 뜻인가요?
네, Kleptocracy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네. 도둑을 뜻하는 Klepto와 지배, 통치, 권력이란 뜻의 크라티아를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도둑들에 의한 지배체제, 줄여서 간단하게 도둑정치, 강도정치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한국경기도교육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인 영산대학교 법학과 장은주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이 개념이 아주 엄밀하게 무슨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정치학에 쓰거나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풍자적인 의미로 제대로 된 이제 민주적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 개념을 많이 사용하죠. 주로 특히 이제 아프리카나 아마 남미의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이제 그 개념을 썼을 텐데 뭐 대개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는 천연 자원이 많잖아요. 이제 이런 천연 자원 같은 이런 것들을 국가의 지배층, 뭐 이렇게 대통령이라든지 수상이라든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고위 관료 뭐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 뭐 법, 뭐 또 심지어 여론 이런 것들을 막 활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런 지배층이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고 사적인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제 국가제도, 법, 여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뭐 그런 것을 이제 빗대가지고 이제 클렙토그라시다, 재산을 강탈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도둑, 강도 이런 이제 비유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말하는 거군요. 자,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힘써야 할 지배층이 오히려 권력을 남용해서 재산을 불리고요. 자신들의 욕심만 채운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총균쇠란 저서로 유명한 제라드 다이아몬드 캘리포니아 주립 로스앤젤레스 지리학과 교수는 이 책에서 클랩토크라시의 특징을 설명했는데요. 다시 장은주 교수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의 그러니까 이념, 종교 뭐 이런 부분들을 폐기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지배자들이 권력 남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견제하는 그런 법적인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마음껏 그냥 이렇게 관철시키는 마음껏 부린다 그럴까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이러면 공포 분위기 같은 이런 것도 조성해가지고 이제 타협하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다이아몬드는 아직 그런 정도의 특징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나라, 어떤 정권이 클랩토크라시, 도둑 정치에 해당할까요?
네, 클랩토크라시는 천연 자원 수출에 경제를 의존하는 개발 도상국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이 장은주 교수가 언급한 대로 아프리카와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네. 2004년에 비정부기구 국제투명성기구가 재산을 가장 많이 불린 지도자 명단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수아르토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쿠스 전 필리핀 대통령, 콩고의 모부투 세세 세코 전 대통령, 나이지리아의 사니 아바차 전 대통령, 유고슬라비아의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전 대통령이 차례로 1위부터 5위에 올랐었습니다.
네, 뭐 다들 독재자로 악명 높은 정치인들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 또 아랍의 봄 혁명으로 물러난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과 리비아의 무하마르 가다피 정권 또한 클랩토크라시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정권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시 장은주 교수입니다.
러시아 같은 데서 푸틴과 그 이제 일당들이 올리가르키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과두 특권 독점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 정치 체제를 이용을 해서 나라의 여러 가지 법과 제도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의 복지나 안녕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단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푸틴의 러시아 같은 체제도 얼마든지 당연하게 클랩토크라시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의 경우는 어떨까요? 북한 역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비롯한 뭐 일부 핵심 계층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 북한도 그 클랩토크라시의 예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과거 클랩토크라시와 전쟁을 선포하면서 대표적인 나라로 북한을 들기도 했고요. 또 육자회담 미국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역시 북한을 클랩토크라시 국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도둑 정치를 뜻하는 클랩토크라시하고 민주주의를 뜻하는 디모크라시를 구분하는 기준이 뭔가요?
네, 클랩토크라시 사회에서는 법치라고 하는 것이 껍데기만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든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를 신장시키고 그런데 이런 방향으로 법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끝으로는 그런 법이 그런 것들을 천명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특권계층, 지배층 이런 사람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법이 악용이 된다고 할까요? 법이 마음대로 그냥 뭐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는 식으로 사회적 강자 지배층들을 위해서는 아주 유리하게 이제 작동을 하고 또 법이 주로 이렇게 지배층들의 나쁜 행동, 그런 이제 그 사익 추구 행위 이런 것들에 제동을 걸거나 또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하고 저항하고 이런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무기로 이제 법이 그러니까 사용되니까 그런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나쁜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뭐랄까 정글 사회라고 할까요? 뭐 그런 방식으로 사회가 변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클랩토크라시 민주주의 과정의 적이다,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클랩토크라시 현상이 일어나는 걸 막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그 클랩토크라시 도둑 정치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이 어느 한쪽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의식 또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장은주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민들이 깨어있어서 항상 그런데 권력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는지 권력자들이 나라에 법과 제도를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지 항상 깨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필요하다면
저항하고 시민 불복 정도 감행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떤 경우에 그런 클렙토크라시 이런 현상들이 생기가 쉽지가 않을 거고요. 또 모든 시민 현재는 항상 자기의 생업을 무시하고 그런 일을 그런 감시만 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언론 같은 데서 많은 클렙토크라시 경우에는 그러니까 언론이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의 부정과 부패, 비리 이런 것들에 눈 감고 오히려 언론이 사익 추구에 뭐라 그럴까요? 한 가지가 되어가지고 똑같이 같이 특권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언론이 권력을 탐하고 그러니까 권력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충분히 독립해서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런 클렙토크라시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클렙토크라시 현상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용어로 알아보는 민주주의, 오늘은 알파벳 K로 시작하는 클렙토크라시, 도둑 정치란 어떤 것인지, 또 이 도둑 정치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봤는데요. 이 도둑 정치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요한 단체나 기구가 있을 텐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국제투명성기구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독일 베를린의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는 국가 부패지수를 산출해서 발표하는 등 부패 문제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또 전 세계 부정부패를 퇴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보고서를 관심 있게 보곤 하는데요. 이 북한의 경우 매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죠. 4년 연속 해서 세계 최악의 부패 국가로 지목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174위 올랐는데요.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와 함께 175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제 투명성 기구와 같은 비정부 기구들이 클렙토크라시를 뿌리 뽑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각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노력이 벌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 법무부 범죄국에서 클렙토크라시 재산 회복 제도란 계획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난해 이 계획을 통해서 전 나이지리아 독재자 사니 아바차가 외국 금융기관에 빼돌린 재산 4억 8천여만 달러를 압류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미국의 클렙토크라시 재산 회복 제도는 부패한 독재자들이 몰래 외국에 빼돌린 돈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요. 또 동시에 미국 금융기관이 이런 범죄 정권에 돈 세탁에 이용되는 걸 막고 있습니다.
네, ABC 민주주의 오늘은 부지영 기자와 함께 클렙토크라시, 도둑 정치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오늘 약속된 시간 다 됐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그중에 그대를 만나이고요. 노래 부르는 가수는 이선희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힘차게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젠 운명이 아닌 채울 수 없어 I'm not afraid to die.
사랑하고 다시 멀어지고 억겁의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또 다시 만나.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get with the program. get with the program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that Jason and Mike had. Listen carefully.
I'm finally getting a smartphone tomorrow.
Finally, everyone has a smartphone now. So it's time for you to get with the program.
Yes, you're right.
Plus, you can do so much with it. You'll be able to browse the internet, check emails, and much more.
I'm looking forward to it.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야, 나 드디어 스마트폰 산다. 라고 하자 제이슨이 Finally, everyone has a smartphone now. So it's time that you get with the program. 그래, 요즘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어딨니? 시대 변화에 맞춰 살아야지. 라고 하네요. 마이크가 Yes, you're right. 라고 합니다. 이어 제이슨이 인터넷도 검색하고 이메일도 확인할 수 있어. 그 외에도 할 게 아주 많아. 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의 표현, get with the program.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시죠.
I'm finally getting a smartphone tomorrow.
Finally, everyone has a smartphone now. So it's time for you to get with the program.
Yes, you're right.
Plus, you can do so much with it. You'll be able to browse the internet, check emails, and much more.
I'm looking forward to it.
Today's expression is get, G-E-T, get with, W-I-T-H, with the program, P-R-O-G-R-A-M, program. Get with the program. Today's expression has several meanings. It means to accept new ideas, give attention or more effort to what is happening now, or to understand something or someone. Get with the program은 뜻이 몇 가지 있는데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다, 지금 일어나는 일에 주목하다 라는 의미와 현재 필요한 걸 위해 더욱더 힘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이해하다 라는 뜻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시대에 뒤처져 있는 마이크에게 Everyone has a smartphone now. So it's time for you to get with the program 라고 했죠. 이렇게 마이크처럼 흐름에 뒤떨어져서 새로운 것을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get with the program 입니다. 자, 여기서 예문을 들어볼까요?
I've told you so many times to put cans in the recycling bin. Come on, get with the program 라고 하면
빈 깡통은 재활용 용기에 넣으라고 몇 번을 말했니? 이젠 알아들어야지 라는 뜻이 됩니다.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m finally getting a smartphone tomorrow.
Finally, everyone has a smartphone now. So it's time for you to get with the program.
Yes, you're right.
Plus, you can do so much with it. You'll be able to browse the internet, check emails, and much more.
I'm looking forward to it.
Let's review. Get with the program means to accept new ideas, give attention or more effort to what is happening now, or to understand something or someone. Get with the program. Get with the program. Get with the program.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43년 1월 29일 오늘, 미국의 제25대 대통령인 윌리엄 맥키니가 미국 북동부 오하이오주의 나일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유 변호사로 활동하던 맥키니는 34살 때 정계에 진출해 큰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맥키니는 이후 14년 동안 공화당 하원의원을 지내며 관세 문제 전문가로 입지를 굳혀 1890년에는 그의 이름을 딴 맥키니 관세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맥키니는 이어 1891년 오하이오주 주지사를 거쳐 1896년 미국의 제25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Now it is a struggle to preserve the financial honor of the government. Our greed.
맥키니 대통령은 첫 임기 중인 1898년 발발한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 필리핀 마닐라와 쿠바의 산티아고에 주둔하고 있던 스페인 함대를 격파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 결과 미국은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과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통치권을 양도받게 됩니다. 대외 정책에서 큰 성과를 거둔 맥키니 대통령은 1900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되지만 이듬해 9월 한 무정부주의자가 쏜 총에 맞아 숨을 거두게 됩니다. 1902년 1월 29일 오늘, 미국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자신의 재산 2,500만 달러를 들여 카네기 협회를 설립했습니다. 카네기 협회는 과학과 문학, 미술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후에 미국의 문화와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1835년 스코틀랜드의 한 가난한 노동자야들로 태어난 카네기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 카네기는 1800년대 말 미국 철강 생산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철강업계의 거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평소 부자들은 생전에 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카네기는 1901년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쳐온 카네기 철강회사를 전설적인 금융가인 JP 모건에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1902년 오늘 카네기 협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카네기는 이후 카네기 교육진흥재단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등의 자선단체를 잇따라 설립하는 등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자선과 교육, 문화사업에 온 힘을 쏟아붓게 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워싱턴 백악관에서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유대가 오래됐고 튼튼한데 이는 단지 경제나 전략적인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두 나라 국민과 문화 사이의 관계가 굳건해서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멕시코 경제 성장을 진흥하기 위해 니에토 대통령이 단행한 몇몇 구조 개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다양한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논의된 현안에는 깨끗한 에너지, 과학 교류, 무역 개선,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에서 일자리와 번영을 만들어내고 북미 대륙의 경쟁력을 키울 상호 투자와 무역을 계속 강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는 또 안보, 법치와 투명성 강화, 그리고 북미 대륙에서의 경제적 기회 같은 분야에서 협력하길 원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멕시코 안에서 수많은 비극을 만들어낸 폭력과 마약 조직을 없애려는 멕시코 정부의 노력을 미국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혼자 미국 멕시코 국경으로 향하는 아이들을 멕시코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도운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숫자가 줄긴 했지만 이렇게 혼자 밀입국하려는 아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니에토 대통령과 합의한 항목 가운데 하나가 아이들을 밀입국으로 내모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미나라 정부들과 계속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또 최근에 바뀐 미국의 대쿠바 정책도 논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적 자유가 쿠바 관계에서 가장 앞서서 다뤄야 할 항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오는 4월 파나마에서 열리는 미주기구 회의에서 쿠바의 민주주의와 인권 상황이 의제에 포함돼야 합니다. 멕시코는 미국에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이웃이고 친구입니다. 미국은 두 나라를 연결해주는 경제, 문화 그리고 정치적 유대를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사이버 테러란 무엇일까? 왜 비상구는 녹색일까? 우주복 한 벌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까? 열렬한 과학 세상을 들으시면 이런 물음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산하 제트추진연구소
구글의 웹페이지를 3D 게임으로 변환시키는
열렬한 과학 세상을 여는 뉴스 속 과학 코너에서는 한 주간에 나온 중요한 과학 관련 기사들을 정리합니다.
They are gentle, colorful creatures.
The data has much more information in it than just
집중 탐구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최신 과학 관련 기사들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립니다.
디도스 공격은 이제 트래픽을 많이 받아
아주 사소한 일상의 궁금증을 통한 과학 여행, 생활 속 과학 상식 코너에서는 우리 생활 속에 숨겨진 신비한 과학 원리를 소개합니다. 열려라 과학 세상.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중동의 요르단 정부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붙잡힌 공군 조종사와 테러범을 맞교환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무함마드 알 모마니 요르단 정부 장관의 28일 국영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알모나미 장관은 만일 ISIL에 억류돼 있는 조종사 마즈알 카사스베 중위가 무사히 석방된다면 정부는 테러범 사지다 알 리샤위를 ISIL 측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르단에 수감돼 있는 여성 테러범 알 리샤위는 지난 2005년 수도 암만에 테러 공격을 가해 60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요르단 정부 장관은 그러나 ISIL이 인질로 잡고 있는 일본인 고토 켄지 씨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고토 씨의 어머니 이시도 준코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아들이 석방되도록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기존의 초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원회는 28일까지 이틀간 워싱턴에서 개최한 정례회의를 통해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곧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경제는 최근 중국의 저성장 기조나 일본 그리고 유럽의 침체 상황과는 확연히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 가운데 한 곳인 웰스파고의 경제 전문가 마크 비트너 씨는 VOA에 세계가 여전히 경제 성장 방안을 찾고 있는데 비해 미국은 성장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노동시장은 지난해 거의 3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실업률은 5.6%까지 떨어졌습니다. 터키 정부군은 28일 시리아 북부 도시 코바니로 돌아가려는 터키 내 쿠르드족의 이동을 차단했습니다. 코바니는 지난해부터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이 공격해와 쿠르드족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 코바니를 탈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터키에 있던 쿠르드족이 대거 코바니로 건너가기 위해 국경으로 몰려들자 터키군이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를 제지하고 나선 겁니다. VOA 현지 통신원은 터키 국경마을 수룩에서 이날 수백 명이 코바니로 건너가려 했지만 터키군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이를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소요 사태는 터키 내 친쿠르드 정당의 만류로 일단락됐다고 통신원이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키스탄군이 최근 북서부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 지역에 공습을 가해 76명의 무장 요원들을 살해했습니다. 파키스탄군이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공습은 전날 북와지리스탄주 토창민 지구의 다타켈 지역 인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타격 목표가 된 곳은 6개 은거지와 탄약고 한 곳, 폭탄 차량 7대였다고 파키스탄 군당국이 설명했습니다. 또 사살된 무장 요원 가운데는 해외에서 유입된 전사들도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파키스탄군은 지난해 6월부터 무장 세력에 대한 강도 높은 소탕 작전으로 2천여 명의 무장 요원들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사의 파키스탄군도 200여 명의 전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하원은 28일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19명 가운데 10명을 거부했습니다. 하원이 거부한 인사 가운데는 쉐르 무하마드 카림이 육군 참모총장도 포함돼 있었고 가니 대통령은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반면 내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던 누르알 하크 울로미와 외무장관으로 지명됐던 살라후딘 라바니 전 고위 평화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재무장관으로 지명됐던 에클릴 하키미는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구제사업기구 가자사무소의 로버트 터너 담당관은 지난해 10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54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됐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지원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이주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